참 제가 8년 만에 지금 양정교회 다시 오게 됐는데 저도 부산에 온지 이제 만 10년이 됐더라고요. 8년 만에 왔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 계속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를 모르실 거예요. 참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뜨거워지셨고. 할렐루야. 아마 좋은 목사님 만나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좋은 목회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또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정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또 서목사님께서 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또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4개월 후면 입당을 합니다. 저희가 다 짓고 이제 입당을 하는데 저희는 짓는데 꼬박 2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짓겠다고 딱 선포하고 나서 이제 약정 헌금하고 또 설계사 정하고 시공사 정하고 또 지은 지 이제 땅 파기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 딱 남았습니다. 나중에 구경 오십시오. 제가 잘 보여드리고. 저는 우리 안락교회뿐만이 아니라 양정교회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당대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서목사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부산교계에 소문이 잘 났고 또 말씀도 좋고 좋은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잘 났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귀함을 잘 아시고 함께 섬기면서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목회를 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항상 뒤에 보면 좋은 아버지나 좋은 어머니가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이렇게 떠서 지금까지 얼마나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싸이가 젊은 시절에 별명이 개차반이었답니다.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싸이가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면회를 왔더랍니다. 이게 함경도 분이셨는데 북한 분이셨는데 그 면회 와서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이놈아, 너 사고 칠줄 알았다. 막 그렇게 원망을 하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는요, 원망하지 않고 그 쇠창살 너머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손을 쭉 내밀더랍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악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 넘어오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이참에 담배나 끊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싸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손바닥에 눈물이 있더랍니다. 기가 막히죠. 여자는 눈으로 우는데 남자는 손바닥으로 우나 봐요. 이때 싸이가 이런 말을 고백을 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남자의 손바닥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싸이가 되어노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일성 씨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야구 해설가이신데,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몇년 전에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어요. 병명 자체가 우울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요?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었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투수타였었어요. 장군이었던 거죠. 이 하일성 씨가 청년 때,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내 군대를 빼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갔더니 징집장이 날라와 있더랍니다. 누가 보냈게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인간 만들려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게 어디 징집장이었냐면 베트남 전쟁에 착출하는 징집장이었어요. 남의 집안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내 아들을 베트남 전쟁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 고엽제 피해받는 그런 땅에, 사지의 땅에 말이죠. 하일성 씨가 이를 빡빡 갈았답니다.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장군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빼주는데 왜 나는 안 빼주나. 그리고 이제 머리를 빡빡 갖고 이제 이병열차를 서울역에서 타게 된 거예요. 부산역까지 와야 되니까 배 타고 베트남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병열차를 딱 타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가 사율단으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겁주다가 빼주겠지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못본채 지나가더래요. 저 마지막 칸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부관을 통해서. 갔죠. 아버지가 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주면서, 일성아, 이 안에 200달러가 들어있다.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네가 전쟁터에서 베트콩한테 잡히거들랑 이 돈을 주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만 한다. 이 애비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마. 이렇게 주고 돌아섰는데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랍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할성 씨가 이런,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다 합니다. 이 남자를 다시는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이 남자의 눈에 다시는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성 씨가 되었답니다.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힘으로, 목사님 혼자 발버둥 치면서, 우리 당회원들 발버둥 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가 함께 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안락교회에 부임한 지 10년 됐죠. 담임 목사를 처음 하니까 좌충우돌 했어요, 사실은. 제가 철이 없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리더다. 내가 당회장이다. 내가 끌고 가는데 왜안 따라오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리더가 되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라고요. 찾아봤더니 없어요, 성경에. 헬퍼가 되라고 말하지 리더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리더십은 돕는 헬퍼십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담임 목사인 내가 도와야지.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임 목사인 내가 도와야지. 아, 이랬더니 목회가 잘 되던데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그 뒤에 좋은 아버지들이 있을 때,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좋은 아버지들이 있을 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내 재산의 몫을 달라는 것은 이런 의미래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방탕한 아들이 맞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여러분의 둘째 아들, 둘째 딸이 말하면 줄래요, 안 줄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나는 줄게 없다. 얼굴에 써 있는데. 요즘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자식들이 자기의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맞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다 주면 부모가 굶어 죽고요. 절반만 주면요, 더 달라고 목 졸라 죽는답니다. 세상이 참 험해졌죠. 이런 자식 있다면 줄래요, 안 줄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아버지는 줍니다. 왜 주냐면, 안 주면 훔쳐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이놈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주는데 놀라운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줘요. 너 이거 어디다 쓸 거냐? 계획서 가져봐라. 옆집 아들은 저렇게 조용히 잘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재직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사랑은 눈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결과가 안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 교회에서 평생 가난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디스크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더니 돈 없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집안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CT 찍으려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돈이 없다는 말을 할때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면전 앞에서. 자식을 싸질러 놓고 끝내면 다 합니까? 동물도 자식을 낳아놓으면 책임을 진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못 집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돌아서셨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50셋이 되고 저희 아버지가 80이 됐거든요. 이제 요즘 아버지를 만나면 그때 아버지가 돌아서서 무슨 말을 했을지가 들려요.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이 못난 애비 만나서 미안하다. 네가 고생이 많다. 이제서야 이게 들려요. 만약에 그때 제 아버지가, 야, 이 못된 놈아, 이 가정 형편을 봐라. 내가 그, 너, 너를 그런 거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저에게 쏘아붙였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준비하면. 참, 교회라는 곳이 말이 많아요. 서로 의견도 많고. 또 나중에는 갈등도 있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니, 누구 생각이 옳다느니, 틀리다느니, 이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는 정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기 온몸으로 기도로 눈물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건축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는 놀라운 은사가 한 가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은사냐 그랬더니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대요. 엄마들이 하는 말이 다 옳잖아요. 뭐, 칫솔질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옳은데?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옳은 말일지라도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말을 꼭 하려 하거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밥 사주면서 밥 먹으면서 기분 좋게 하게 될때 교회는 잘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서 빌어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셨거든요. 이 아들 나가면 분명히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버림받을 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왜 허락했을까요? 사람은 묶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면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묶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강압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이게 강압의 종교가 아니에요. 매혹의 종교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저희 교회는 땅을 사는데 한 30억 원을 썼고, 그다음에 교회 건축하는 데 70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은 살려서 본당은 그대로 있고, 그 옆에다 교육관만 거의 한 100억가량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짓게 되는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한 30억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 한 40억 원 받았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존직은 장로님인 정도면 얼마, 우리 권사님은 얼마 이렇게 할당해 줄까? 또한 가지는 누가 얼마 냈는지 우리가 다 벽보에다가 공개를 할까? 또 아니면 많이 낸 순서대로 어느 교회 갔더니 풍 무슨 교회 갔더니 부산에 유명한 교회 갔더니 벽에 그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풍 모모 교회 다 눈치챘죠? 헌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놨더라고요. 많이 낸 순서대로. 이렇게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다 접었어요. 왠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는 교회답게 짓자. 안 돼도 좋다. 근데 마음에 확신은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설교도 했어요. 과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설교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하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하지 말라고 했던 과부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하지도 않고 누가 얼마 했는지도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항존직은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발표하지 않고 왜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매혹의 신앙이지 이게 묶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게 해 주옵소서. 이걸 끝까지 고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묶어놓는다고 해서 왜요? 묶어놓으면 가지 말라고 하면 집 밖을 꿈꾸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집 밖에 나가봐야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나가봐야 돼요. 나가봐요. 아버지가 그걸 알아서 이 아들에게 위험하지만 자유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나갔지요. 화랑방탕하고 다 버림받고 그리고 이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주업 열매 먹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교회 사역과 바로 그때까지 자유를 주고 기다릴 줄 아는 내성, 내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를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즐거울 때는 아버지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쾌락을 즐기거나 살만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 떠나버리죠? 그때서야 아버지를 찾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또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업 열매 찾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고통을 모면해줄 주업 열매를 찾죠. 그 주업 열매를 먹다 먹다 질리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막다른 절벽까지 딱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 위험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품에 소중함을 아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서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게 바뀌어진 걸잘 몰라요. 근데 저는 8년 만에 와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교회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분위기가. 바로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보고 환난을 겪어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가 이제 서목사님 모셔서 또 하나의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당대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돌아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많은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제목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죠. 이 본문의 진짜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앞에 한 단어를 덧붙인다면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틀렸어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서가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이게 교회를 건물을 새로 짓고 크게 짓는다고 해서 교인이 모여드는 세상은 끝났어요. 사실, 1970년도나 80년도에는요,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인이 쫙쫙 빠져나가는 시대예요. 교회들이 욕을 먹고,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들이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거나 교회를 예쁘게 지으면 교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상상을 버리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릇이 커야 돼요. 세상의 탕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교회는요.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것도 그릇이 작은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릇의 교인들의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영적인 그릇을 키워야 이렇게 지은 교회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 집사님이에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메일로 답장을 쓰면서 집사님 요새 담배 피우시나 봐요 했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순진해요. 참 착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집사님 담배 피운다고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그 대신 천국은 아주 빨리 갑니다. 가도 열고 폐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담배 끊으랍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됐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에 담배 피우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끊으라고 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기다려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 지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어 지어라. 술 먹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먹어라. 왜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세요? 제가 이상한 목사입니까? 이 말은 술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술 먹었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술 끊을 때까지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그릇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한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한 교인이 그러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술 먹는 교인 담배 피우는 교인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가만 안 있거든요. 제가 집사님 그런 교인들을 다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내쫓았습니까 했더니 다 내쫓았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맞아요? 교회라는 것은 죄인이 모여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의인으로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그릇이에요. 교회의 그릇. 고신측에 제가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고신측 교회에 강의를 했더니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고신측 장로님이 저한테 따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봤는데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식사 때를 놓쳤대요. 교회 식당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들킨 거예요. 교인들한테. 근데 이 장로님을 쥐잡듯이 잡더라니 교인들이.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진짜로 주일날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안 됩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식사 때를 놓쳐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밖에서 밥 먹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도대체 뭐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장로님 식사하시는데 절대로 들키지 마세요. 절대로 들키지 마시고 교회 담벼락 멀리 가서 식사를 하세요. 절대 들키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하다가 들켰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드세요. 회개하고 드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 가서 식사하거들랑 그 주인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식당 주인을 예수 믿게 하겠다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교회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릇을 은혜의 크기로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크기로 아주 천하보다 크게 키워놔서 어떤 죄인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저희 교회 신년예배 드리고 우리 재직들 일어나서 선서도 하고 다 했거든요. 우리 안락교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악한 의도가 아닌 이상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우리 교회의 아주 큰 원칙이에요. 교회가 책임을 져줍니다. 악한 의도가 아니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교회 사역을 했는데 실패나 사고가 났어요. 교회,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절대 돌리지 않고 우리는 교회가 모든 책임을 다 줘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악한 의도로 했을 때 실패나 사고가 있더라도 그 교인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교회의 그릇이 커지고 여러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세상에서 지쳐있는 사람, 세상에서 정죄받은 사람, 세상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양정교회에 찾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양정교회 그릇을 크게 만드는 비결을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탕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강의를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복음적 설교였어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목사님, 복음적 설교를, 복음적 사역을, 설교를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목사나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하는 설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사역이 복음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외 모든 사역은 다 비복음적 사역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자기 숭배해버리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여러분, 그래서 건축 과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전적으로 타락한 탕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된 탕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교회의 그릇이 커집니다. 왜? 이게 신앙의 기초이면서 이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증명해 볼까요?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근데 이 말 가지고 너무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뭐 무슨 말을 해야 엄마가 감동받아서 젖이 나오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 다음에. 키운 지 너무 오래되셨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아!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원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 죄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새빨간 죄인이에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또 사람은 참 이상하게요. 죄 짓는 일은요, 자동적으로 되는데, 의로운 일을 하려면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심해야 의로운 일이 돼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죄와 사탄이.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되는데, 죄 짓는 일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요. 이 자리에 11주 중독된 분. 금요초라 나 중독됐다. 왜 손 안 드세요? 별로 없어요. 이상하죠? 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중독이 안 되는데, 죄 짓는 일은 중독이 돼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죄와 사탄이. 우리는 구제불능이었던 겁니다, 본래. 우리가 죄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왜 천국 갈 때 죽어서 가는지 아시겠죠? 산채로 갔다가는 천국 가서 또 죄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탕자가 맞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교회의 영적인 그릇의 크기가 커져요. 그만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자기의 죄인된 깊이 타락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여러분의 그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는요, 이렇게 타락한 존재들에게 그냥 끝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도 우리가 범죄하고 이렇게 사역의 중심에, 목회의 중심에 또 여러분의 일하는 일 가운데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를 숭배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비가 죄인이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해하고 이죄 많은 아비 만나서 네가 고생한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가정이 왜안 되겠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잘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자식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리가 있나요? 이런 가정에는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사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사역으로,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네 번째, 십자가를 꽉 잡습니다. 은혜를 잡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사람만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해내는 교회가 그릇이 커지는 교회, 은혜가 깊은 교회가 돼요. 저에게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한 지한 4년 되었을 때 파타야에 놀러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수영장에 밤에 9시에 나갔는데 이렇게 수영하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제 아내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봤더니 물이 꼬르꼬르 올라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3m 바닥에 빠진 겁니다.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점프해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네요. 이건 제가 끄집어내 줬어요. 제가 이래봬도 제 아내의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런 집안이 있으면 나와봐요. 제 아내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홍천에 또 놀러 갔는데 홍천 강가에서 노는데 애가 또 사라졌네요. 저희 집안에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봤더니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는 웅덩이에 제 아이가 빠진 거예요. 또막 거품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점프해가지고 제가 첫째 아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남의 집안 일이라고 감동이 없어요. 두 명의 생명을 제가 살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인간들이 은혜를 몰라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은혜를 모르는 이유가 첫째, 너무 일찍 꺼내줬어요. 이게 물속에 쑥쑥 빠져들어서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제 천국 갈랑말랑. 바로 이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럴 때딱 꺼내줬어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 이게 쭉쭉 빠져들 때 제가 꺼내준 거. 이거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제 아들을, 제 아내를 살려주고 제가 죽었더라면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난 걸.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해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제 아내를 딱 제가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거꾸로 제 아내가 손목을 잡더라고요. 세상에서 여자의 힘이 이렇게 센줄 몰랐어요. 제 손목이 휘어지는 줄 알았어요. 꽉 잡더라고요. 왜요? 이거 놓치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십자가는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은총이 임할 때그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릇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등 뒤에 지는 거죠. 제가 청년부에서 그 설교를 했더니 애들이 목걸이를 매는 애들이 목걸이를 등 뒤로 돌리더라고요. 평지로 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는, 십자가를 꽉 붙들고 사는 성도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교회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건 누가 잘했다, 누구의 공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어가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락교회는 지어갈 때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이게 교회를 짓는 거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 여기자. 그래서 불법은 저지르지 말자.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불법을 아까 어느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민원의 문제도 저희 교회 발생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고. 왜?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니까요. 이런 과정을 진안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참 교회 일은 참 놀라워요.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도했더니 되어 있고. 할렐루야. 이거는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 양정교회가 이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억압하고 강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그만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해놓고 기다린 이 아버지를 보세요.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 온 열방이 다 들어와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그릇이 크세요. 여러분의 그릇도 함께 목사님만큼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어느 죄인도 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야지,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야지, 여러분이 한번 장로님으로서 건축위원회 들어가서 해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말만 하기 쉽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상황이 달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좀 도와야지, 기도로 도와야지, 물질로 도와야지.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그릇을 크게 만들 때 여러분의 교회가 잘 지어지고 그 지어진 교회가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뒤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있을 때, 영적인 아버지가 있을 때 만들어 가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만 하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2년 전에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혼수 상태로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이러는 겁니다. 제가 갔더니 아드님이시죠? 예. 아드님이 목사라면서요. 왜냐면 그게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아드님이 목사라면서요, 목사님이라면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간호사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계속 이러더랍니다. 간호사 양반, 의사 양반,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다 장성해서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더라 합니다.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아버지가 나한테 나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보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걸 이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진 않고 또 살아나셨어요. 건강하셔서 이번 주일에 첫 주일이라고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아버지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빨 개수도 몇개 있는지가 보이고, 그 굽은 등도 보이고, 그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서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도 들리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후회가 있어요. 제가 좀더 젊었을 때그 소리가 들렸더라면 우리 아버지에게 좀더 잘해드렸을 텐데. 이런 마음에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직 사역하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신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신나고 축제다운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말로 아니라 눈물로 무릎으로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답게 짓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찾아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넓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넓은 구원의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